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생수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죠. 너 남편 가서 불러오라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모든 대화가 예배로 이렇게 귀착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 모든 대화가 갑자기 예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될까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꺼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여인이 자기가 가장 영적으로 고민하던 그 문제를 지금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결국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더라도 worship 아닙니까? 그래서 worth, 쉽이에요. 그 worth, 가치이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궁극적인 가치를 내가 예배하는 대상에게 돌려드린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가진 모든 그 궁극적인 가치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별할 때에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을 예배하느냐. 아이, 나는 뭐 그런 예배 안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내가 벌어서 잘 먹고 또 이렇게 성공하고 가족을 잘 부양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건 그걸고 뭐예요? 사탄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대충 찾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열 search한다는 뜻이에요. investigate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구하라가 테오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내가 뭔가 찾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찾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왜 찾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어. 왜 찾습니까? 정말 한번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축복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는 각자 이렇게 내가 진짜 예배자다, 이게 진짜 예배야 하고 이렇게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중간기 기간 동안에, 그죠? 말라기에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두 개인 거 아시죠? 남쪽에는 유대 그 지방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BC 한 322년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로에서 귀환 왔을 때에 이 에스라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끼워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네들이 그냥 위에 성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 힐카누스라고 한 사람이 그걸 파괴시켜버렸어요. 129년인가 BC.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 성전이 자기의 믿음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걸 지금 질문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하게 되면은 그 예배 그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또 여기는 장소였지만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번역에서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예배자의 자세로 많이 얘기했어요. 아주 신령하게 그리고 뭐예요? 진정으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언.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뜻은 그건 아니고 여기에 엔 프뉴마티 카이 알레테야 이렇게 되는 건 뭔가 하면은 in the spirit 그러니까 영 성령의 영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영어 단어에서는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전혀 새롭게 내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뭐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예배를 뭐라 그랬어요? 제사. 그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제사를 갖다가 지금 새 언약이 이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정의해서 재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딘지 아세요? 그 한번 보세요. 거기에 창세기 22장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게 예배가 샤하라고 하는 그 예배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맥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샤하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엎드려서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건 물론 형식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뭡니까? 이삭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태워서 그것도 완전히. 그래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예배 경배라는 우리가 흔히 예배한다. 예배와 경배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찬양팀, 악기, 기도, 성가대 등등 그죠?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원래 예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뜻이 뭡니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이 원래 자체가. 여러분 이삭은요 이삭이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올려드린다, 바친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써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예배 행위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제물이라는 얘기는 제사,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는 가인이 사람 됨됨이가 그러기 때문에 대충 정성 없이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따지게 되면요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가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인이 어떤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했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여러분 아벨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벨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벨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벨이 지금 양으로 첫 새끼를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지금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봐서 배웠다 그러면 그걸 배워서 하겠지만은 지금 이게 자기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직업이 그냥 양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양이 있는 걸 하나 가져다 바쳤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히브리서에다 믿음으로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믿음은요, 여러분, 기대고 내가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행동한다 그러면요, 내가 꽉 붙잡는 거예요. 거의 뭐 의지하는 겁니다. 아벨이 지금 그런 제사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믿음으로 했다 그래요. 뭘 붙잡았습니까? 뭘 붙드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아담이 아벨에게 들려준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들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얘기 안 해줬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에덴 동산에 있고 선악과를 정말 불행하게도 따먹고 쫓겨나고 하는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죠? 뭐 자기 아버지 군대 갔다 온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해줄 때 뭘 가장 강조하고 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하고 21절일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있냐면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갖다가 부셔버릴 거다, 크러쉬해버릴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원시 복음이에요. 그죠? 첫 번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역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 21절에 나와 있는 그 가죽옷 이야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지는 그 장면을 봤을 때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동물이 피를 흘리고 그 앞에 죽어요. 그리고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옷을 만드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짓고 너가 지금 범죄했지. 그러나 너 대신에 이 지금 동물이 피를 흘리고 이게 죽는 거야. 머지않아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다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에게 나아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행위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예배, 너희들이 제사 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에게 나아오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똑같이 동물이 죽어가는 그 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제사다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물론 성경이 아주 explicitly 써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당연히 거기에 말씀했을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아니, 늘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가 돼 있어갖고 교제하고 늘 24시간 360을 살아가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합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쫓겨나는 마당에, 에덴 동산이 쫓겨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제사를 갖다가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쳐 줬습니다. 예. 아벨은요, 아버지가 들려준 그 가죽옷 이야기를 갖다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구나. 그게 말씀에서 나는 거고, 그걸 들음으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귀청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개치한 자기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한테만 얘기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같이 얘기했죠. 그런데 흘려들었어요. 그냥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땅의 소산을 가지고서 물론 아마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을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정성해서 정성 들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가인의 제물로 드러난 겁니다. 사람과 제물 두 가지가 다 문제였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 그리고 제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냥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구약시대 때 1500년 동안이나 율법이 있은 다음부터라도 보더라도 1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동물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정말로 깨어있는 제사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들었겠어요? 물론 엉성한 제사장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죠? 정말로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자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상징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드린 겁니다. 두 가지죠? 드린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믿음과 희생제물.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얘기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옛날 표현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는 뭡니까? 가죽옷,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런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구약의 상징으로 이해하든지 뭐 오늘날 이해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다음에 자기가 벗었음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범죄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그 벗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알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런 벌거벗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벌거벗음을 갖다가 자기가 가려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 학문, 철학, 그러한 모든 예술, 그러한 모든 것들, 심지어 세상 모든 종교까지 다 뭔가 하면은 자기의 그 선행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선행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뭔가 가려보려고 하는 게 벌거벗은 수치를 갖다가 자기가 가려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시 있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공허한 거예요. 항상 그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라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벌거벗은 수치를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와 벌거벗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힌 겁니다. 의를 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만 갖게 되면은 담대하게 이런 가죽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에 지금 네 요소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그죠? 의의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encounter,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엎드린다, 샤하라고 한 엎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엎드린다는 얘기 뭔가 하면 나의 모든 궁극적인 가치, 나의 모든 절대 가치를 갖다가 하나님께 가서 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냥 예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네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그냥 우리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예배한다 예배한다 하는데 제대로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정말 감사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려요.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아까 찬양했듯이 정말 임재를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를 갖다가 우리가 찾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네 번째 요소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네 번째 요소가 뭐였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나의 궁극적인 가치, 모든 가치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가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쩐 집에요, 갑오로 내려오는 목걸이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목걸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뉴 패션이야, 요새 패션이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 보석함 상자에다 처박아 놨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저게 얼마나 갈까 한번 감정을 좀 해보자 하고 말이죠. 그걸 꺼내갖고 이제 감정한 대로 가져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중세시대 때 어느 뭐 여왕이 뭐 빅토리아 왕조에서 그때 있던 그 사람들이 쓰는 건데 그 세공이 너무나 특수해서 그런 세공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석도 좋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값비싼 거예요. 목걸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나 돼요? 수억 달러가 된다고 합시다.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목걸이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온 세상이 다 달라집니다. 내 온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 미래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미래가 바뀝니다. 그분께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무한한 가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찬란함, 엑셀런시, 그 엄청난 황홀함,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고 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가치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가치, 절대 가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네 가지.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 보석함 속에 넣어둔 목걸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치로. 뭐, 과거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여기 나오셔서 진정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치가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잘못된 가치를 갖다가 바른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정말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가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엄청난 일이 물론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능력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면 만족합니다. 오 하나님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언제나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때 어떻게 찬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그냥 막 간절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일주일 동안에 직장에서 또 살아오면서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그런 세상 가치들 싹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찬양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가사 하나 여러분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습니다 하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라도 그냥 찬양 가사를 그냥 넘겨버렸다 그러면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 이걸 갖다가? 노래. 여러분 노래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설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죽수나 잘하나 뭐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죠? 제가 뭐 늘 잘하겠어요. 뭐 성령께서 잘하게 해야. 근데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실수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아벨과 가인을 바꿔서 얘기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죠? 다 알아들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가치로 내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priceless한 그런 가치를 갖다가 내가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으면요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임재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원래대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거기로 내가 전환되는 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네 가지 정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성령 충만해서, 영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고, 그것은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죠? 나를 죽이는, 죄를 죽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재를 누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궁극적인 가치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잘못된 가치를 다 바꿔버리고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찾고 계세요. 아주 열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지금 너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가? 여기가 진정한 예배자예요. 와, 이 교회는 정말 전체가 다 진정한 예배자구나.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실천 방안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태인들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죠? 그것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깨버렸어요. 성전 제사를 아예 깨버렸습니다. 성전도 깼지만은 공생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그때는 드려지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길거리면 길거리에서, 산 언덕이면 언덕에서, 초청받은 어떤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집에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또 축복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병 고치고, 거기서 복음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 제물이래.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는 곳마다 이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제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온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장소 모든 일상적인 삶이 여러분 예배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예배의 내용은 또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사 제물 드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때 어떻게 드렸어요? 예. 여러분 그 아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한번 번제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안 들어요? 아니 어차피 그 제물을 갖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서 가루가 돼버리고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드리라 그럽니까? 이왕이면 좀 고상하게 그냥 그대로 올려서 그냥 이렇게 드려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요. 칼로. 피가 막 철철 흘러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요. 양푼에다. 담아서 제단에다 옆에다 뿌리고 또 바르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껍질 벗겨요. 그런 다음에 살 다 저면해지죠. 내장 다 분리합니다. 기름 분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 다 잘라요. 마디마디 전부 다 각을 뜬다니.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 씻어요. 또 씻은 다음에 그 위에다 제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라 그럽니까? 그런 다음에 그죠?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의 그 죄, 이렇게 나의 죄를 여기다 전가한 거 아닙니까? 양에다가.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갖다가 철저하게 죽이고 자르고 부셔버리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 자아를 상징합니다. 내 자아가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요. 그제서야 그것을 태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제서야 태울 수 있는 자격인 태워요. 태우면 그것이 연기를 갖다가 올라가면은 레위기 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여호와의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연이니라. 제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죄를 갖다가 여러분 속에 정말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세상적 가치관들 이것을 갖다가 잔인하게 다 도려내고 전부 다 부셔버리고 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한번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예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자기 죽지 않고 그 버리지 않고 그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야지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서 그 제물이 태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한 빌딩에서 40년 동안이나 청소부로 일하던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기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니 그 똑같은 데서 그리고 똑같은 청소라고 하는 그 반복되는 일을 갖다가 지겹지 않냐고, 그렇게 40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 너무나 힘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하나도 안 지겨웠어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섬긴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물건들을 갖다가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더 그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긴 겁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믿었어요. 나는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직장에서 삶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비록 걸레를 가지고 청소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자기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걸레질을 한 겁니다. 아마 그런 말은 없었는데 거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매일매일 똑같이 가서 걸레질하고 청소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청소했을 겁니다.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철저하게 깨뜨리는 자기 자아를 갖다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갖다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청소를 통해서 실천했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 일, 가정에서든지 자녀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상관없이 모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주께 하듯 하셔야 돼요.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리 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그 모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한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것이 정말로 예배로 들어지는가가 나중에 와서 결산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거기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싸워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와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일을 한다,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직업이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보든 안 보든 간에 정말 급여가 많든 상관없이 그런 것 안 따지고 내가 주님께 하듯이 만약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정말 다 해서 한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갖다 비웃을 거예요. 웃기는 사람으로 볼 겁니다. 모자란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속 가치와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궁극적인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개인 예배. 우리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삶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윤리적인 생활하고 정말 삶에서 성실하게 내가 살면 됐지 무슨 뭐 맨날 모여서 성령 충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예배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가지 요소를 지금 다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내가 나가서 실천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요 개인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일상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3R 큐티를 뭘로 정의하죠? 큐티는 뭡니까? 개인 예배다. 여러분 보셨죠? 그죠? 개인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찬양하고 그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자기가 새롭게 되면서 마지막 가서는 joy, repentance,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갖다가 자기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외칩니다. 그죠? rescind, renounce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rejoice, 성령 안에서 막 기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나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정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기 룸메이트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면 룸메이트끼리도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예배가 바로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개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공동체 예배가 절정입니다. 꼭대기, 절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드리는 그 현장에서 예배,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은요 다 마지막에 있는 그 공예배, 공동체 예배를 향해서 그것이 다 달려가야 됩니다. 네. 공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등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막 열심히 산 올라가요. 개인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또 삶에서 실천하고 현장에서 쫙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가 바로 뭔가 하면 지금이에요. 맨 정상이 뭔가 하면 지금 주일 예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꼭대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우리 주일 예배 모였을 때 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요 다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그 앞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그 장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주 감격스러운데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여기서 모이는 예배 혹은 금요일날 또 마찬가지인데 모여서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 하늘나라의 예배를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리허설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엄청난 환희 엄청난 기쁨 그 감격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공동체 예배로 모여있을 때 더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더 큰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공예배가 중요한데 이 주일 예배가 피크입니다. 이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분은요 알아요. 절대 안 놓칩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 지금 시간 주일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성령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강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갖다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실체를 갖다가 내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위엄을 갖다가 내가 영이기 때문에 못 느껴요 정상인데 어떨 때 예배할 때 보게 되면요 이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가 느끼고 보고 아니면 듣고 여러분 이 예수님도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정말 불로도 이렇게 임했지만은 우리 바람으로 보게 되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 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정말로 바람이 불었겠어요? 그럼 다 날아갔을 텐데 그죠? 급하고 강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냐 안 불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전에 대학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 한강에서 그 요트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한 친구의 형이 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엉성한 요트였어요. 보니까 69년도니까 오죽하겠어요. 그 무슨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요 뭔가 하면 야 바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니 그냥 그거 갖고 있으면서 그냥 바람이 오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앞으로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그런 느낌이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여러분 훈련이 된다 그러면은요 예민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훈련된 진정한 예배자라 그러면요 그 바람을 타고 강을 갖다가 쫙 가르고 나갈 수 있어요. 그 바람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하늘나라 향해서 마음껏 높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신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러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때 언제나 오 주님 성령의 바람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불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나오세요. 예. 준비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요 다 못 느낍니다. 몇 사람 느끼고 못 느끼고 정말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평소에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게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랄 그것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 날아오르면 됩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통해서 흘러내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용서를 갖다가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요, 나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죽었던 심령이 부흥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사랑과의 막힌 관계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서 정말 질병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의 상처로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정립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뚜렷하게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가 절정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일 때마다 그 성령으로 그 놀라운 그런 예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절대 가치인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거라 하더라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느끼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러한 그 쌓이고 나가게 해야 되면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내가 낙심하고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처박힐 때, 너무 힘들 때 물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하시면 돼요. 혼자 예배는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장 식구들 와서 예배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회 나오시면 돼요. 와서 함께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듭니까? 외롭고 답답합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그래요.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가 죽어서 그래요. 예배가 죽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회복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정말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요, 주님이 나의 찬송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절대가치입니다. 여기 오셔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여기 와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영으로 외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를 반드시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분들 아직까지 있어갖고 여러분 정말 어떤 성취함으로서 여러분 만족을 느낍니까? 아마 잘나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몸값이 비싸서 서로 스카웃하고 아마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연봉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망할 날이 옵니다.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보다 더 젊고 여러분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자리를 갖다가 대체할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아름답고 이쁜 그 외모와 남편의 사랑, 너무 이쁜 자녀, 거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만족을 얻습니까? 아이,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두고 떠나야 할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끝까지 용서하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갖다가 받아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내가 높여드리고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궁극적인 가치를 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필요입니다. 우리의 절대 필요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분은 세상에서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레 화요일서부터 우리가 이제 화수목금, 또 그 다음 주에 화수목금, 우리 또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기도회가, 단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 주님, 우리가 2주 동안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옵소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잘못된 가치와 나의 이 모든 것들,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관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번에 보게 하시고 나의 기도문이 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완전히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힘있게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